개혁의 가을을 선언한 독일이란 주제입니다. 개혁의 가을. 독일은 지금 개혁의 길을 선언을 했어요. 재무장을 선언한 게 아니라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개혁. 무슨 개혁을 선언했냐?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독일은 말씀드린 대로 개혁의 가을을 예고했습니다. 메르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지국가가 어떤 모습이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독일은 복지국가라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 간단하죠? 우리가 옆나라 프랑스에서도 봤었던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뭡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더 이상 우리 경제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말입니다. 뭐 GDP 전체로 따지면 미국, 중국을 빼면은 독일에 비빌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죠. 유럽의 왕이자 경제에서는 유럽의 경제의 심장 독일에서 지금 복지국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독일은 사회복지 비용에 매년 1조 3,500억 유로를 씁니다. 2,200조예요. 독일 GDP의 현재 27.9%입니다. 작년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곧 30%가 예정이 돼 있어요. OECD 평균이 21%인데 독일은 굉장히 높죠. 프랑스는 곧 조금 더 위에 있어요. 프랑스는 이미 30% 넘었고 핀란드가 30% 넘었으니까 거의 북유럽 정도 쓰는 게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당연히 저 복지를 하면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매년 연방 예산의 25%, 약 4분의 1이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1179억 유로라고 하는데 이 연방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고요. 복지 지출 중에 75%가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무슨 연금이든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이 33%를 차지해요. 1조 3,500억 유로의 4분의 3이 요 두 개 연금과 건강보험을 합친 연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독일 경제가 잘 나가면 상관없죠. 잘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되죠. 잘 벌면 되는데 최근 독일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어요. 코로나 때 내려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2023년부터 2023, 2024, 2025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2023년에 마이너스 0.3% 2024년에 마이너스 0.2% 올해도 거의 0%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물론 유럽의 국가들이 성장률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유독 더 낮아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사실상 제로 성장. 물론 이유는 올해 이 영상에서 왜 독일이 이렇게 성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독일은 주로 러시아하고의 관계, 중국하고의 관계로 뭔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다 기억나시죠? 에너지도 싸게 쓰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당연히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나홀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고령화 저출산이죠. 1인당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2025년. 여기 있는데 빨간색이 독일입니다. 2035년에 가면은 근로가능인구 2명당 연금수급자가 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수급인구가 근로가능인구의 50%가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2명당 받을 사람이 1명이야.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로 독일이 들어갑니다. 특히 차트를 잘 보면 향후 10년은 독일에게 사실상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 요 10년에 올라가는 각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 요 10년이 어떤 10년이냐? 전후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시기예요. 그때 태어났던 세대가 은퇴하는 시대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뭐 한 60년대생, 뭐 마치 50년대 후반에서 60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가 쭉 늘어,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사람이 줄죠. 연금 수급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프랑스가 어딨냐? 우리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프랑스가. 프랑스가 독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비중만, 근로가능 인구와 연금수급자 비중만 따지면 프랑스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이고요. 독일의 향후 10년을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향후 10년인데 근로가능 인구가 줄고 연금수급 인구가 늘고 여기가 독일의 향후 10년이에요. 그 후부터는 그래도 뭐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좀 더 봐야겠지만. 앞으로 10년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개혁의 가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쭉 가게 되면은 독일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의 30%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는 사람은 주는 거고 받는 사람은 느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많이 쓰면 굉장히 빈곤율도 낮고 복지국가였구나. 맞는 말인데 독일의 빈곤율은 OECD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특별히 더 빈곤율이 낮지도 않습니다.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독일은 평균적인 빈곤율을 달성하기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 유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지? 돈을 이렇게 쓰는데 왜 빈곤율은 평균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독일은 급여 기준, 일반 직장인의 급여 기준으로 사회보장 비용이 얼마가 나가냐? 42%입니다. 독일은 현재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비용이 총 급여의 42%를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되냐? 모르죠. 50% 갈 수 있겠죠. 50% 근데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어떡하겠어. 여기가 42라는데.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가 돼야 유지가 될 거냐? 그리고 저 42라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인이 다 내지 않습니다. 개인도 내고 회사도 그만큼 내죠. 개인 입장에서는 급여의 42%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내니까 급여가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을 고용하면은 급여 외의 비용도 많이 나가죠. 기업도 50% 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고용이 위축된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높은 부담으로 급여가 줄어드니까 내수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지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총임금 중에서 비임금 노동 비용이 더 빨리. 왜냐하면 비용이 점점 크다 보니까 이 비임금 노동 비용이라고 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임금 상승 속도보다 더 보통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게 독일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저런 게 대부분 선진국들의 모습이니까. 독일의 경제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독일이 만들었고 독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우리는 아무런 개혁을 하지 못했고 우리는 지난 15년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를 해야 된다. 메르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대 간 사회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세대 간 사회계약을 재고해야 된다. 유지가 안 되니까.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개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은 복지국가를 보장할 수 있다. 독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성장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AI의 1등 국가가 되고 쭉쭉 올라가면 우리 버는 돈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독일 아까 보였잖아요. 성장이 지금 3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지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현재의 복지가 유지될 수 있냐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르츠는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을 개혁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와 경제성장 및 정부 수입에 증대할 법안을 하나 냈어요. 제가 보기엔 가장 약한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의 이름은 활동연금이라는 겁니다. 왜 독일이 낸 거예요? 활동연금은 뭐냐? 독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 퇴직 연령, 연령감 67세인가 그럴 겁니다. 법정 퇴직 연령을 넘어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매달 최대 2,000유로까지 세금 없이 벌 수 있게 해줄게. 이거를 활동연금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법정 퇴직 연령을 넘어서 일하면 세금을 안 받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4천만 원까지. 월 330만 원이니까. 소득세를 안 걷겠다. 어르신들 일만 하세요.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일 안 하시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일해갖고 스스로 버시면 거기 세금을 받으면 어떡해? 안 받겠습니다. 활동연금. 활동하셔서 연금은 버세요. 이런 말이죠. 정년 이후 일하시면 소득세 감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숙련된 인력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어르신이라고 일을 아주 못하고 어르신 하면 안 되고 숙련된 인력. 아 좋습니다. 스킬드 워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일하면 이제 세금도 안 받을 테니까 어르신들 일만 하셔갖고 본인들 거 좀 받아가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인데 독일 고령자들은 일을 많이 한대요. 많이 하시는데 일하는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일한다라고 설문조사한 고령자가 14%뿐이 안 되신대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내 일이 마음에 들어. 적적하니까 우리 동료들 일하는 데 가서 그냥 용돈이나 벌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아이고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으면 좋잖아 라고 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거지. 독일 같은 복지국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연금 받고 말지. 연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비판을 많이 듣고, 특히 독일은 일과는 좀 거리가 먼 나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주 4일 뭐 이런 거 열심히 싸우는데 얘네는 1300시간이래요. 대한민국은 많이 줄어서 1800시간이죠. 그러니까 니네 1300시간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일을 안 하는 나라야. 뭐만 하면은, 그쵸, 뭐, 그런 나라긴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2000 몇백 시간이었죠. 2300시간인가? 미쳤던 그때가 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1800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을 안 해서 면세한다고, 그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메르츠는 이렇게 했습니다. 망설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다. 우리는 개혁의 가을이 필요하다. 물론, 굉장히 약하죠, 개혁안이. 그것조차, 지금 제가 보기에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3인당, 김인당 말고, 3인당의 공동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쉣이다. 개혁선언은 헛소리다. 현 노동부 장관입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극우정당 AFD는 됐고, 오히려 더 큰 지출이 필요하다. 개혁의 가을은 공허한 말일 뿐이야. 될 리가 없어.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 어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세금 뭐 안 거들려고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독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AFD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메르츠의 기민당 연합은 지금 극우 AFD장의 지지율이 역전됐죠. 개혁 한 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개혁은커녕 정권이 바뀔 위기다. 이대로 쭉 가면은. 지금 독일의 현재인데 과연 쭉 밀어붙여서 개혁의 가을을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봐야겠죠. 요거랑 비슷한 나라가 있죠. 슈컬리에서 몇 번 나왔던 프랑스. 여긴 연금 개혁 문제로 뜨거웠잖아요. 여기는 과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문제는 같죠.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그 돈을 낼 것인가? 프랑스는 심지어 부유세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라. 그러면 비용을 더 낼 수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겠죠.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그럼 그게 뭡니까? 긴축입니다. 주는 걸 줄이는 거죠. 세금을 늘릴 수 없다면. 긴축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가 프랑스 총리가 잘렸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 잘렸습니다. 요번에 새로 총리가 들어섰는데 새로 총리가 들어서니까 프랑스 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축이 아니라 세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를 불신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 정부는 개혁의 가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출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보자는 건데 에헤 줄이긴 뭘 줄여 더 늘려. 내년 내세 세금을 크게 인상해라. 더 많은 지출을 위해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은 정부를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프랑스 총리 르꼬 루니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놀랍게도 취임 26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안 한다고. 좀 이렇게 설득하러 왔더니 이런 표정으로 아 싫어해서 늘려라 이러니까 안 해. 사임을 발표했고요. 사임이 된 줄 알았는데 사임 4일 만에 재임명됐습니다. 월요일에 사임했는데 금요일에 재임명됐어요. 마크롱이 다시 야, 좀 해봐. 그냥 좀 해봐. 야, 너 아니면 누가 해. 해봐.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총리가 된 다음에 뭐를 발표했냐.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요. 연금개혁 중단을 선언합니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앙 르꼬르니는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획기적인 연금개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2027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027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대통령이 하라는 거죠. 그거 내가 했다가 지지율 떨어지고 욕만 오질나게 먹고 야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야 씨 나도 안 해. 다음이 해. 야 다음이 해. 요런 식으로 한 20년 갑니다. 다음. 해야 되는 건 다 알지? 나면 인기 떨어지잖아.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만, 그죠? 떨어지고, 선거 지고. 왜 나한테 그래? 에라 버리겠다. 폭탄을 네가 해라. 하고 던지는 거죠. 저는 연금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그쵸. 이 폭탄을 굳이 내가 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2028년 1월까지, 그 대선 끝날 때까지 정년 연장도 없던 일. 구조조정도 없던 일. 가자. Keep going. 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다음 대통령이 하자. 근데 문제는 저 연금개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두 번째 임기의 역점 사업 중에 역점 사업입니다.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 하지만 국가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하다. 2기 임기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년 연장을 더해서 더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연금 개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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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지만 결국엔 세대 간의 연대라는 호소는 먹혀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연금 개혁을 추진한 결과 마크롱의 지지율이 지금 얼마냐? 18%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47%였습니다. 이게 아마 202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해 다음 대통령이 하자. 야 내가 이럴 필요 있나? 다음이 하면 되지 다음이. 18%까지 내려갔는데 그 내가 나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이 하십시오라고 미룬 겁니다. 바로 다음 대통령. 많은 사람들은 정부로 인해서 정부 양보로 인해서 연금 수령 연령 높이는 법안이 완전히 종식. 대화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믿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없던 이야기로 하자. 다음 대통령이란 말은 하여튼 미뤘다는 거죠. 미뤘다는 말은 그 얘기는 이제 없던 얘기를 하자. 완전히 종식된 얘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프랑스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프랑스에서 연금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후보든지 내가 당선되면 연금 개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는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프랑스에서 연금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갈 사람이 과연 있겠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프랑스 야당은 더 센 얘기를 했는데 총리의 연금 개혁 연기를 일단 환영했습니다. 그의 양보를 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계속 총리해. 너를 불신 투표하지 않을게.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요. 더 세금을 많이 걷어라. 더 쓰기 위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원한다. 평범한 프랑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지 않을 더 많은 수입원. 그 예전에 한번 나왔던 부유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안에 정부를 전복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쓸돈이 없잖아요. 쓸데없으니까 돈은 어디서 나와야겠는데 야 이거 채권 찍어서 하는 것도 이제 금리 올라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으면 뭐 다음 주에 정부를 전복시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유세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축하를 해왔던 부유세랑 약간 내용은 다른데요. 천만 유로 16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개인에게 재산의 최소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세죠. 재산의 3%입니다. 그러면 160억을 가진 사람의 3%면 1년 세금이 5억이잖아. 160억 전체를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 이자 전부 내야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혁신적 기업은 좀 봐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당연히 프랑스 정부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고 난색을 표명했다. 기업과 기업 자산에 벌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프랑스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그러지 말고 기업 가한테 어려우면 기업이 내라. 이번엔 대기업 세금 인상을 또 고려 중입니다.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걸 고려 중인 거죠. 대기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야 그래도 또 야 기업이 어렵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상하겠다. 디지털 서비스가 뭡니까? 기술 대기업, 빅테크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건데 기존에 3% 있었습니다. 그걸 15%로 인상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반대가 없어요. 왜냐? 기술 대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뭐 그러니까 쟤네 우리 말고 쟤네가 제가 2019년에 국내 매출에 연간 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세를 만들었는데 3% 작다. 15%로 올리자는 거죠. 5배로. 물론 저 말을 들은 미국에서는 바로 반격이 나왔는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 무역대사와 협력하여 공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야 지들 돈 모자랐다고 우리한테 세금을 5배를 때려? 그걸 할 경우에 공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하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연기되니까 그때 왔지만 유럽에서는 연금 문제가 이제 점점 건들기 쉽지 않은 유권자들한테 현 상태가 무너졌고 어렵고 제시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이 몰락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지지율 떨어진 거 보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아는 얘기고 유럽 얘기고 우리는 어떠냐?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건강보장제도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실렸어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살짝만 나중에 조금 더 많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럽이 주제니까 우리 얘기를 살짝만 해보면 요 레포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국회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당연히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노인 국가가 됩니다. 슈컬드에서 나왔던 향후 10년 내 5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죠. 지금까지 어렵다 어렵다 하던 독일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지금은 여기니까. 대한민국보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노인 비중이 더 많죠. 아직은. 역전됩니다. 2030년 되면 역전되고 35년 되면 우리가 독일도 제쳐요. 향후 10년 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독일, 프랑스하고는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는 거의 10%포인트가 높아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상황은 이래요. 2030년 우리의 기대 수명은 85.2세로 예상이 돼요. 매 10년마다 거의 두 살이 올라갑니다. 2010년에는 우리 기대 수명이 80세밖에 안 됐어요. 2020년에 83.5세, 2035년에 85.2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10년에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거의 수명이 5년, 5살을 더 살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보셨던 걸 한번 보면 향후 20년간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자 사이 비율은 독일 싸대기를 두 대 정도 때릴 정도로 멸망할 예정입니다. 이게 15세, 64세 비중이고요. 65세 이상의 숫자인데, 비중이 아니라 숫자인데, 우리는 쭉 내려가고 고령자가 쭉 올라가는 놀라운 골든 크로스를 향한 정말 가파른 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2010년 여기에요. 조금 시작됐어요. 조금. 이제 쭉쭉 갈고 있는 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아까 말한 레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하이라이트죠. 지금은 누적 재원금이 한 3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쭉 되다가 2029년에 꺾이는데요. 2030년에 적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에서 20조씩 적자가 나면서 2033년에 65조의 누적 재원 적자가 찍힙니다. 2070년 얘기가 아니고요. 2030년 얘기니까 5년 뒤 얘기입니다. 5년 뒤. 이렇게 보게 하면 감이 없다. 적자 폭을 얘기해달라. 건강보험 적자 폭을 보면 지금 올해까지는 흑자인데 내년부터 적자로 들어가서 2026년이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2033년에는 한 해의 적자가 28조가 날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적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흑자 여기저기 2025년, 2026년에 내년부터 적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적자폭이 이렇게 보면 28조 괜찮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대 보이느라고 좀 짧게 잘랐는데 10년 더 늘리면 2042년에는 83조의 적자가 예정이 돼 있어요. 어머. 2040이 내가 몇 살이지? 17년 뒤잖아요. 17년 뒤면 아유 안 된다. 2060년까지는 버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받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이때도 안 돼요. 안 돼. 좀 더 가야 되는데 2035년에 재정적자가 6이죠. 34조.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거고 2025년이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짜잔. 건강보험 재정수지 잔기 추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한 해 34조 적자, 2042년에 83조 적자입니다. 우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자가 너무 크니까 세금으로 다 메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겠지만 다 감당이 힘들잖아요. 뭐 그러면 그때 가서도 우리 뭐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부유층 세금, 뭐 법인세 증가, 구조조정 하자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저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면은 건강보험을 얼마를 내면 되냐 이 레포트의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약 7%입니다 7.1% 내년도가 7.19%예요 필요 건강보험률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쭉 올라가서 13% 두 배를 더 내면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85%를 더 내면 돼요 지금보다 매년 올린다는 가정하에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7, 7.5, 7.78 지금은 8% 상한이 있는데 상한 깨고 법정 상한 깨고 쭉 올려서 13%까지 올려야 된다 물론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업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죠 오, 야 그러면은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데 건강보험만 13%고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뭐 산재보험도 있고 뭐 그렇죠 물론 뭐 산재는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지만 다 비슷한 겁니다. 다. 지금 85% 늘렸잖아요. 여기 건강보험. 그럼 뭐 장기요양보험. 뭐 이쪽. 다 올리다 보면은 독일은 42%가 찍히는 거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형 나이 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해주세요. 몇 년 남았냐. 한 20년 뒤인데. 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적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올릴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GDP 대비 의료비는 떡상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입니다. 한 뭐 8% 9% 두 배 정도 있어요. 16% 2042년 지금부터 17년에 걸쳐서 GDP 대비 의료비가 거의 두 배로 올라갈 거다. 지금 8.5, 8.8 이러니까 15.9, 16% 그 말인즉슨 의료시장은 너무나 밝다. 그리고 공급 제한이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걸려있잖아요. 이상한 거 써요. 죄송합니다. 지운다고 하고 깜빡이고 못 지웠네요.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편집번호를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의료시장이 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비가 이제 거의 뭐 따블이죠. 따블 칠 예정이니까. 뭐 근데 어르신 숫자가 저렇게 늘어났는데 의료비가 떡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럴 예정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야 그래도 건강보험료 13%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뭐 거의 85% 늘린다는 건데 차라리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죠. 그것도 일종의 구조 조정이니까. 지출을 줄이자는 거죠. 혜택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줄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입니다. 기적이죠? 5.2%. 그럼 만약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이면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으면 뭐 거기서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일본이 18.6%인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이번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5.2%. 영국, 캐나다는 100%입니다. 100%. 5.2%. 미국이 22%, 일본이 18.6%인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아픈데 돈 없으면 미국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의료보험을 줄이거나 하면 우린 더 큰일 났죠. 여긴 그래도 20%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줄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아까 얘기했죠? 얼마입니까? 13%까지 지금의 85% 이상을 일단 건강보험료로 내야 될 거다. 아니면은 엄청난 적자가 우리 앞에 있겠죠. 그럼 뭔가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자.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마크롱의 지지율이 18%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 얘기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받을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받을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지금 구조기 때문에 받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얘기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냐? 라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마 현명한 모두가 모여갖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사결정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이 저도 이제 65세 이렇게 되면은 연금 생활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렇게 편안한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